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전체 주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읍시다로 정했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읍시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 우리를 정말 이렇게 다리를 꽉 묶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사순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읍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시작. 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따라가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나인월드 리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호함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비스무리해요. 예, 비스무리해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리는 것이 많아요. 예. 오히려 내가 틀리고 세상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맞나?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온 세상에 너무도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가다 보면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틀리고 세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외골수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나? 내가 너무 폐쇄적인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살아온다고 했는데 나아가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옳은 것인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전체를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위선적인 태도야. 위선적인 태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야.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은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한 거.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가장 경계하셨어요. 아시죠? 가장 경계하셨는데,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시죠. 이들의 위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물론 위생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야 병이 안 나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반드시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막 지적을 하는 거죠. 정죄를 하죠. 정죄. 막 정죄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종교적인 핵심이며 본질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막 정죄하잖아요. 막, 아, 저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하고 막 비판을 하고 해요. 그런데요, 막상 그 당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아, 그랬구나,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야, 그만하기 다행이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나의 의에 막 사로잡히고 나의 어떤 개념, 나의 전통의 개념에 사로잡히 있을 때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정죄를 하잖아요. 막 정죄를 하는데,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잠시 그 사람과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해가 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그만하기 다행이다. 예. 할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얘기합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고발하는 거죠.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어떻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과 위선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통은 나쁜 것일까요? 전통은 나쁜 것일까요?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꼭 위선이고 이중성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양정교는 이제 71주년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피 뿌리고 눈물 뿌리고 헌신했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애써왔던 그 신앙의 멋진 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통은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전통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는 참으로 귀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혁교회의 전통이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장로교인이 되었다는 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부심이 없으신가요? 나는 순복음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시나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개혁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9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모든 삶의 최우선에 둔다는 전통이에요. 모든 삶의 최우선에 둔다는 전통.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전통. 세 번째는 크리스천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는 전통.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를 중요시하고 설교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통. 참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가 사람이 존 칼뱅, 우리 존 칼뱅이라고도 하는 이 칼뱅이 있지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예전에 일부러 이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스위스 제네바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스위스 제네바를 이제 가서 거기서 이 칼뱅이 심우했던 성 베드로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 박물관도 한번 두루 다녀보면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들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이 상을 세워놓은 공원이 있어요. 예, 종교개혁자들의 그 상을 멋지게 이렇게 세워놓은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장로교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예, 장로교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리고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 종교개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바로 이 개혁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민심이 바뀐다고 해도 선조들이 지켜내려온 이 개혁교회의 향기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듯 좋은 전통은 잘 살리고 잘 이어가야 맞죠. 이어가야 돼요.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그 좋은 전통들은 잘 우리가 배우고 잘 깨닫고 잘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면 괜찮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전통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전통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잘못된 전통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르반의 전통이에요. 고르반의 전통을 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서두에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 전통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 예를 들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서두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당시 고르반은 어떤 뜻일까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어떤 물건을 지킬 때, 지칭할 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죠. 이것이 근데 심각한 문제예요. 고르반에 정해진 물건은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제단에 바쳐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어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것으로 자기 유익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래요. 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고서도 그저 핑계일 뿐, 그저 생색만 낼 뿐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 취급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악한 마음이 숨겨 있어요. 고르반은 그저 자기 실속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핑계일 뿐이지.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런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잖아요. 당연히 자식의 도리인데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기 싫어서 용돈을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고르반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 핑계거리를 삼는 거죠. 잘못된 전통의 예를 예수님이 바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전통 때문에 늘 해왔던 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전통 때문에 그냥 늘 해왔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묶여서 아무런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 방식만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 나는 항상 맞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다고 하는 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저 나의 전통, 내가 지켜온 전통이 우선이 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면 나의 전통에 묶여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어떤 마음이 숨겨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히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런 위선적인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전통을 더 우선시 여기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너무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있는 이기적인 생각, 이 교만한 생각을 항상 말씀 안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정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로지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여러분 것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한 생각,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려는 생각, 나의 전통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말이 많죠? 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자기 성질 못 이겨 합니까? 어설프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참아내고 십자가 때문에 견뎌내고 십자가 때문에 나의 본성을 누르고 십자가 때문에 나의 욱하는 성질 절제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더 존중하며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시기, 질투, 미워하고 아직도 함부로 내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내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사순절 이 영적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혹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 꿈틀거리고 있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마음들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히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18절 중간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소화돼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이 되어서 다 밖으로 나가요. 그렇잖아요. 음식이 더러운 것도 아니요, 부정한 손으로 인하여 먹었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영향을 줄 뿐이지 우리 마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더러워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워짐은 바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에 주목하시냐면 어떤 몸이 아니라 밖으로 들어간 것은 다 배설물이 돼서 나가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니라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쭉 나열을 하지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만에 하나, 우리에게 하나의 요소라도 있다면 이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의 요소만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용하다 보면 그것들을 놔두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돼요. 따라서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우리의 살 길은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면 음란한 것이 꿈틀대고 있다면 시기하는 것들이 꿈틀대고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 모든 성도들이 혹이나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 그냥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지나고 만다면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암덩어리가 돼요. 따라서 아프지만 철저히 도려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혹 숨겨져 있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어떤 악한 생각이 숨겨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곁에 계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가까워지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게 다 불평해요. 모든 게 다 불평해요. 저는 우리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아멘. 여기요, 보응하신다.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얘기하잖아요. 보응이 무슨 뜻이에요? 보응.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 행한 일에 대하여 되갚아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한 일에 따라서 되갚아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꿈꾸면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되갚아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그럼 우리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돼요. 양정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씀씀이가 넓어지고 좋아지길 바랍니다. 인색해져서는 안 돼요. 아주 옹졸해서도 안 돼요. 아주 인색하거나 옹졸하거나 막 속이 좁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그랬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게 다행이다. 예?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히 하면서 더 넓은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선한 일을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갚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 말씀에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왜 보내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느냐?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관련 있는 거예요. 나와 깊은 관련인데요. 왜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속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장하셔야 돼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단장하세요. 더러워진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죽이는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깨끗하게 단장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값진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겠사오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웃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말이 되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을 낳는데, 우리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의롭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는 말과 행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의 행동은 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혹이나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하게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훈련에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내가 틀리고 세상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으로 멀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영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